전체 주제는 바로 세원야의 사역과 사역자들입니다. 이것이 고린도후서의 전체 주제였습니다. 제가 믿는 것은 고린도후서에 대해 우리가 많은 것을 말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 내재적인 본질을 보기 원합니다. 이번 주말에 그 본질을 보기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유기적인 내재적인 의미를 고린도후서에 있는 유기적이고 내재적인 의미를 보기 원합니다. 이첫 번째 집회에서 우리가 보기 원하는 것은 전체 책에 대한 조망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집회에서는 아주 놀라운 은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유적인 표현. 바로 새 언약의 사역자들을 묘사하는, 새 언약을 묘사하는 그 은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여기는 오직 한 단체적인 사역만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장에서 말한 것처럼 이 사역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말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긍휼을 받아 이 사역을 받았으니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바로 유일한 사역입니다. 에베소 4장 11절, 12절을 볼 때도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셨다고 말하죠. 사도로, 신원자로, 복음 전파자로, 목자 및 교사로 주셨습니다. 이것은 성도들 온전하게 하여 그 사역의 일을 하게 하려는 것, 곧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새 신약의 일은 바로 몸을 건축하는 사역입니다. 바로 이것이 한 단체적인 사역이죠. 우리가 또한 봐야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개인적인 사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단체인 사역 안에 우리의 개인적인 사역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디모데후서 4장 5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대의 사역을 완수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대의 사역을 완수하는 것은 바로 이새 언약,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에 신약의 사역을 완성하는 일 안에 있는 그대의 사역을 완수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대의 사역 완수하라고 말할 때 주님이 오늘 밤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기 원합니다. 그대의 사역을 완수하십시오. 이방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만의 특별한 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입니까? 몸의 각 지체에게는 특별한 기능이 있습니다. 몸 안에서 특별한 기능이 있죠. 그럼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대의 사역을 완수하라고 말할 때 그대의 몸 안에서의 기능을 완수하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대의 사역의 그 완전한 분량을 완성하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분량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특별한 기능을 주셨죠. 누구도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기능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 우리의 기능의 그 완전한 분량을 채워야 합니다. 분량을 우리가 완성해야 합니다. 이것이 디모데에게 말한 것입니다. 그대의 기능의 충만한 분량, 완전한 분량을 완수하라는 것입니다. 형제님들, 방송 실행 형제님들 괜찮습니까? 소리 괜찮습니까? 제 말이 잘 들리시죠? 제가 전에는 마이크가 필요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마이크가 필요합니다. 주님은 그 모든 믿는 이들이 새 언약의 사역자가 되기를 갈망하십니다. 이것은 하락한 기독교 관념에 반대되는 것이죠. 기독교 안에서는 그 사람은 사역자야. 그 사람은 그렇게 말할 때 나는 다만 그 사역자가 말하는 것을 들어야 될 거야.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 뒤에 이제 성가대가 그 사람을 위해 찬송하죠. 그런데 제가 기쁜 것은 제 앞에 기독교와 다르게 제 앞에 이제 함께 찬송하는 합창단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기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 기능, 제 분깃은 제 분깃이 있고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기능과 사역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능은 대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 새끼손가락의 기능이 있죠. 이것은 대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제 새끼손가락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아주 큰 여기 공급의 어깨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큰 풍성의 공급이 여기 있죠.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각 지체의 분량대로라고 말하죠. 각 지체의 분량이 있습니다. 16절에 나오죠. 각 지체가 분량에 따라 기능을 발휘하는 것을 통하여.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이런 어깨처럼 큰 분량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예시를 보여주는데 우리의 육신의 몸이 하나의 그림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그림이라고 했죠. 그리스도의 몸은 실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육신의 몸은 실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의 몸은 변형될 것이지만 우리의 육신의 몸은 그리스도의 몸의 그 실제에 대한 그림입니다. 거기에 각 지체에 대해서 말하죠. 한 지체는 발이고 한 지체는 귀고 이런 여러 지체들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또 발인 지체가 있다고 하였죠. 저는 발이 되고 싶지 않지만 그것이 주님이 안배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귀라면 우리가 생명을 자른다면 우린 눈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큰 귀가 될 뿐입니다. 제 요점을 아시겠죠? 제가 어릴 때는 아주 작았습니다. 근데 제가 생명을 자랄 때 제가 지금 이만큼 커졌습니다. 형제님들 제 방송 괜찮습니까 지금? 제가 계속 말하겠습니다. 이 귀인 형제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근데 이 어깨가 귀에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이 어깨는 귀에 닿을 수조차 없죠. 근데 여기 새끼손가락 형제가 이 귀 형제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귀 형제를 위로해 줄 수 있죠. 귀인 형제가 아주 괴로움당하고 있었는데 이 새끼손가락인 형제가 가서 돕는 것입니다. 정말 그것이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사울이 이제 회심하였을 때 주님이 아나니아라는 형제를 보내셨죠. 아나니아 형제여. 집가라는 곳에 가서 다소의 사울을 만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아나니아는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그들을 핍박하러 왔고 감옥에 넣으려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제가 이 형제님께 이런 마이크 달아드리는 일을 많이 했었는데 그렇게 할 때마다 제가 참 겁이 났었었는데 제가 이제 마이크가 두 개가 있습니다. 이제 괜찮죠? 괜찮습니까? 잘 들리십니까? 잘 안 들리신다고요? 세 번째 마이크가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캐리 로비쇼 형제님과 제가 저기 형제님들처럼 저희가 오디오 비디오 봉사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그때 이렇게 비디오 카메라를 잡고 있었는데 제가 봉사할 때는 저런 이런 마이크 실수를 한 적은 없었는데 갑자기 카메라에서 이영진이 사라지신 겁니다. 단상 아래로 이렇게 점프해서 내려오셨죠. 뛰어내리셨습니다. 너무 이렇게 흥분하셔서 그렇게 하셨는데 한 번은 마이크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비상용 마이크를 준비했었는데 때때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은 사실 가장 중요한 말씀을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캐리 형제님 저에게 말했죠. 에드 형제님, 누가 올라가서 이 형제님께 새로 마이크를 달아드려야 합니다. 형제님 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래서 캐리 형제님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형제님이 카메라에 안 나오도록 이렇게 조절하고 있었는데 항상 이 형제님께 초점을 맞췄죠. 이 형제님이 갑자기 웃으시기 시작하신 겁니다. 성도들도 웃기 시작하셨죠. 형제님이 계속 손으로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제가 뭔 일이 일어났는지 잘 몰랐습니다. 그때 보았더니 캐리 형제님이 저한테 와라서 저 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제가 알래스카로 이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형제님이 이렇게 마이크를 들고 계셨는데 그때 이 형제님이 원래 갖고 계셨던 마이크 줄과 새로 들였던 마이크 줄이 엉켜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형제님이 이렇게 마이크 줄을 푸셨죠. 그런데 결국 이 형제님이 다시 들으신 마이크도 잘못된 마이크였죠. 그래서 우리가 마이크가 엉키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형제님이 결코 우리를 해고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여기에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다시 메시지로 돌아오겠습니다. 마이크 때문에 약간 휴식이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겐 기능이 있습니다. 우린 기능을 멸시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기능을 부러워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몸의 지체 어떤 기능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고린도서 12장에서 말하는 것이죠. 나는 이 조슈아 형제님의 기능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몸 안에 쓸모가 없다. 그것은 잘못된 관념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 자신 스스로의 기능을 귀히 여기십시오. 고린도서 12장 이렇게 말하죠. 나는 이 지체가 필요 없다. 우린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이 형제가 필요 없다. 나는 이 자매가 필요 없다. 우리는 모두가 필요합니다. 모든 형제 자매들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 자신의 사역을 완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역자들은 그들의 분깃이 있습니다. 한 사역 안에 그들의 분깃이 있습니다. 이것이 분명하죠? 이제 제목을 같이 보겠습니다. 모든 것을 포함하신 생명주는 영이신 그리스도 자신께서 새 언약의 실제와 내용이시며 새 언약의 사역자들의 조성 성분이심. 주님 우리 인도하신다면 우리가 바로 이 첫 번째 항목인 새 언약의 실제와 내용을 오늘 저녁에 볼 수 있기 원합니다. 모든 것을 포함하신 생명주는 영이신 그리스도 자신이 바로 새 언약의 실제와 내용이시며 내일 아침에 다룰 두 번째 부분은 바로 새 언약의 사역자들의 조성 성분을 보겠습니다. 이제 로마서 1번을 보겠습니다. 모든 항목이 다 중요합니다. 로마서 1번, 헬라어는 언약과 유언에 대하여 동일한 단어를 사용한다. A번, 언약과 유언은 동일하지만 언약한 이가 살아있을 때에는 언약이고 언약한 이가 죽으면 유언이다. 유언은 오늘날의 용어로 유언장이다. 형제 자매님들, 저희가 신약만 갖고 있지만 이것이 우리의 유언장입니다. 성경 66권이 우리의 유언장입니다. 구약, 신약. 구약은 그림의 책이죠. 많은 상징과 표징과 설명이 안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신약은 이제 실제를 보여주죠. 우리에게 구약이 필요한 것은 왜냐하면 그림이 어떤 말보다 낫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유언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주 부자가 우리에게 유언장을 남긴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유언장을 쓴 것입니다. 그것을 읽고 싶지 않습니까? 저를 대답할 필요는 없지만 이 방 안에 있는 모든 분들 성경의 66권을 다 읽으셔야 합니다. 제가 젊은이었을 때 한 인도한 형제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신원서부터 읽으라고 하셨습니다. 요엘서, 우리는 모든 성경의 모든 부분을 읽어야 합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가 계시록 22장에 올 때 거기서 멈추는 겁니까? 이제 위원장을 읽었다. 다시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읽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약에 있는 것과 구약에 있는 것 매일 읽어야 합니다. 그것이 아주 건강한 실행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유언장이기 때문에 생각해 보십시오. 때로는 제가 훈련생들에게 물어봤습니다. 100만 다음에 뭐였죠? 1000만이 있죠? 통역자들이 어려울까 봐 제가 그것을 다 얘기하진 않겠지만 100만 다음에 10억, 조, 그 다음에 100조, 1000조, 경이 있습니다. 우리는 천조를 가진 사람들보다 더 부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은행 구좌에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은행 구좌는 바로 우리의 영입니다. 우리의 영이 바로 우리의 은행 구좌입니다. 웰스파고 있는 어떤 은행 구좌보다 우리는 더 나은 구좌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은행구좌보다 세상인 어떤 은행구좌보다 우리의 눈이 열릴 것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것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이 우리 영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이 우리의 유언장입니다. 이 안에 유업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은행 구좌가 있습니다. 웰스파고 은행이나 그것이 제 은행 구좌이기 제 은행 이름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예로 들겠습니다. 그 은행에서 돈을 찾으려면 이제 우리가 수표를 쓰죠. 우리가 영적으로 말해서 우리는 수표에 책을 써야 되는데 어떻게 책을 쓰면 수표 책을 씁니까? 이 모든 유업이 우리 영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쓰여져 있죠. 이 모든 유업은 생명주는 영이신 그리스도 자신으로서 우리 영 안에 계시면서 그 유업의 모든 실제로서 계십니다. 저는 매일 이제 그 수표를 쓰는 겁니다. 제가 어떻게 수표를 쓴지 아십니까? 제가 여기서 한 말씀을 주의해서 주님께 다시 기도로 돌려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더 이상 어떤 용어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단체적인 기도 말씀을 읽기가 있죠. 우리의 단체적인 기도로 읽기에서 우리는 많이 반복합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는 개인적인 기도로 말씀을 읽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님과 개인적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이죠. 성경을 우리의 개인적인 것으로 사유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과의 대화를 위한 것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5장 20절에서 말하죠. 이 생명의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제 결혼식 날 주님께 기도로 말씀드렸습니다. 아주 오래전 일이죠. 얼마나 오래됐는지 아주 오래전 일입니다. 우리가 25살이었는데 50년 전도 아니고 45년 전이네요. 제가 45년 전에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제게 이 구절을 주셨습니다. 45년 전에 사도행전 5장 20절 여러분은 가십시오. 그리고 성전 안에 서시어 이 생명의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십시오. 제가 왜 이것을 기억하는 줄 아십니까? 45년 지났는데도 기억합니다. 제가 외우려고 애쓴 것이 아니고 제가 이것을 주님께 기도로 돌려드렸기 때문입니다. 제 결혼식 날 저는 제 모든 세리 친구들을 초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에게 주님이 복음을 전하라는 느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게 이 구절을 주셨죠. 우리가 아주 아버님, 장인어른이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저희가 아주 전형적인 결혼식을 가졌었습니다. 여러 식탁을 놓았고 한 식탁에 제가 앉아갔는데 거기에 제 운동을 같이 하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제 세리 친구들이었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제가 복음을 전한 방식은 저의 간증을 한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은 다 이렇게 너 당신과 똑같이 되기 원합니다가 아니라 아주 그냥 너무나 다들 어안이 벙벙한 표정이었습니다. 제가 아주 절박하게 기도했죠. 다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 모든 하객들을 위해 복음을 전하기 원했습니다. 그때 주님 주신 말씀이 여러분은 가십시오. 성전에 서셔 이 생명의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십시오라고 하니 여기 이 생명의 각주가 있습니다. 어떠한 해석 성경 안에서 우리가 이 생명이란 말의 각주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이 각주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천사를 통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죠. 베드로의 생활과 일이 신성한 생명이 그의 상황에서 매우 실질적이고 현실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천사까지도 그것을 보고 지적했다는 것을 가리킨다. 천사가 말한 거죠. 나는 형제님이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십시오라고 한 것입니다. 천사는 본 것이죠. 베드로의 생활과 일을 본 것입니다. 신성한 생명이 그 상황 가운데 나타난 것을 본 것입니다. 천사가 그것을 지적할 정도로 바로 그것을 본 것이죠. 저는 여전히 그 말씀을 사용해서 제가 여전히 은행에 있는 그 구좌로부터 돈을 인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말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제가 감사한 것은 제가 이 이야기를 전에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었지만 제 결혼식 날 제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한 다음에 제가 그때 아주 전형적인 결혼식이었습니다. 그때 신랑의 들러리들도 있었고 제 아내가 뒤에 신부 대기실에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신랑이 문을 두드려 했습니다. 그럴 때 신부가 예비되었습니다. 이런 말을 누군가에게 선포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날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신부가 예비되었습니다. 그때 신부가 신부 대기실에서 나와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 뒤에 있던 그 뒤쪽에 있던 세리 친구가 말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물어봤습니다. 나는 네가 방금 해준 말에 인상을 받았다.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는가. 이제 제가 막 결혼하려고 하는데 친구가 구원을 받고자 합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것이 이 사람의 영원한 장래를 결정한 거고 나의 인간 사람으로서 장래를 결정하는 두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 기도했는데 주님이 저에게 아주 짧은 간략한 방식의 복음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저와 기도하고 주님을 영접했죠. 그가 주님을 영접한 후에 신부가 예비되었다고 하면서 신부 대기실을 녹화했습니다. 제 가장 친한 친구가 주님을 영접했고 바로 직후 제가 혼인을 했습니다. 제 요점은 이것입니다. 바로 이 위원장 안에 있는 바로 그 유업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안에 있는 것을 현금화하는 것입니다. 인출해내는 것이죠. 2번입니다. 언약은 언약을 받는 사람들을 위해 어떤 것을 성취하겠다는 약속들을 담고 있는 계약이지만 유언은 이미 성취된 어떤 것을 상속받을 사람에게 유산으로 물려준다는 것을 말하는 유언장이다. 그리스도께서 성취한 많은 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분은 많은 것을 우리를 위해 이루셨죠.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고 우리를 위해 승천하셨고 우리 영 안에 계십니다.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분배하고 계십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엄격하게 말해서 주님은 한 가지를 이 시대 하고 계신데 바로 그분 자신을 우리 존재 안으로 분배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이 집회에서도 하고자 하시는 일이 그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유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제가 조슈아 형제님에게 어떤 유언장을 준다면 제가 뉴포트 비치에 어떤 집이 있고 맨하탄에 아주 비싼 아파트를 가지고 있고 프린스턴 근처에 아주 큰 비싼 집을 가지고 있고 모나코에도 제가 집이 있고 세상 모든 곳에 제가 집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장소로는 충분하지 않죠. 솔로몬에게 한 아내로 충분한데 솔로몬은 아내가 너무나 많았죠. 그래서 아주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많은 집을 가진 사람이 또 차들을 가지고 있죠. 벤틀리, 스포츠카. 한 번은 제 아들하고 오렌지 카운티 아주 큰 어떤 공원에 갔었는데 한 아들이 제가 말했습니다. 아빠 이 차 좀 보세요. 그 차가 마이바흐라는 차예요. 마이바흐라는 차가 뭔지 아십니까? 마이바흐. 아주 비싼 차죠. 이 차가 얼마나 비싼지 아세요, 아빠? 내가 그 돈이면 집을 사겠다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한 차 한 대가 그렇게 비싸다니. 그렇게 영접할 필요 없습니다, 형제님. 저는 롤스로이스가 어떻게 생겼는지 압니다. 마이바흐 어떻게 생긴 차죠, 형제님도 아시죠? 근데 제가 왜 롤스로이스가 필요합니까? 제가 물론 그런 형편없는 차가 필요하다는 게 아니라 집회에 갈 정도면 충분한 차가면 됩니다. 허리케인이 뉴욕과 뉴저지를 덮쳤을 때 그때 제가 왔었습니다. 허리케인이 있는 동안 제가 리키 형제님 집에 있었는데 아주 그때가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리키 형제님 집에서 매 저녁 저희가 집회를 가졌습니다. 저에겐 그것이 허리케인 집회였습니다. 그 중에 만난 형제에게 제가 허리케인 형제라고 부릅니다. 에런 형제님, 형제님도 오셨죠? 그때 많은 길에 있는 나무들이, 가로수들이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러진 나무들 사이로 이렇게 에런 형제가 운전해서 왔었습니다. 그때 주님과 함께 우리가 많이 누렸습니다. 그 시간으로 인해 주님께 감사합니다. 제가 말하고 난 요점은 리키 형님 집에 가려고 롤스로이스가 필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 큰 차입니다. 저에게 이 모든 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유언을 씁니다. 아, 네. 연장한 분이 유언장을 남길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애가 죽기를 기다리죠. 그 우리 조상 그분이 죽으면 내가 이게 이제 많은 재산을 남기겠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저를 사랑하시죠?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약속하신 모든 것들, 그분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의 것이 되려면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합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이 모든 언약이 이제 우리에게 유언이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6절과 17절을 보며 유언이 있는 곳에는 유언을 한 사람의 죽음이 반드시 확증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유언은 그 사람이 죽었을 때는 확실해지는 것이며 그가 살아있을 때는 결코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유언이 효력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효력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유언은 이제 실제화 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유언을 집행하게 되었을 때 부활 안에서 그분이 바로 새 언약 우리의 모든 유업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승천 안에서 그분은 이제 집행자와 수행자가 되셔서 이 유언을 우리에게 집행하고 계십니다. 이루어져 2번을 보겠습니다. 모든 것을 포함한 생명주는 영이신 그리스도 자신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 그 새 유언이시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성경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압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은 다 성경으로부터 나온 것이어야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2장 6절을 볼 때 뭐라고 말합니까? 들어보십시오. 내가 이 그리스도를 너를 백성을 위한 언약으로 민족들을 위한 빛으로 주문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언약이십니다. 그리고 이사야 49장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시죠. 그리스도께서 바로 새 언약이십니다. 거기 예레미야 31장 34절에서도 똑같이 말하고 히브리서 8장에서도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바로 이 새 언약이 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2장 6절, 49장 8절, 예레미야 31장에서 히브리서 8장에서 동일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A. 그리스도는 그분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율법에 따른 하나님의 의를 이루심으로써 새 언약을 세우셨고 그분의 부활 안에서 그 모든 유언들이 있는 새 언약이 되셨다. 여기 있는 이 구절들이 다 중요한데 여기에 하나를 더하여 에스겔서 18장 4절과 20절을 더하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죄를 지면 어떤 결과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데 편결이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에스겔서 18장 4절과 20절입니다. 죄를 지은 후는 죽게 된다. 죄를 지은 후는 죽게 된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편결입니다. 우리가 그 편결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그 죄를 지은 결과는 죽음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체물로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러므로 로마서 6장 23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죄의 대가는 죽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분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의로운 요구가 만족된 것입니다. 이중으로 만족된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의로운 요구가 만족된 것입니다. 율법의 요구가 만족된 것입니다. 그리고 새 언약이 이제 집행되긴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새 언약이 되셨죠.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보는 것처럼 첫사람 아담은 산혼이 되었지만 첫사람 아담은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과 일치합니다.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고 말하죠. 그것이 바로 첫사람 아담이 산혼이 되었지만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그분은 살아있는 말씀으로서 육체가 되셨습니다. 그분은 마지막 아담이 되셨죠. 첫 번째 아담은 창세기에 나옵니다. 그리스도는 마지막 아담으로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 하반절에서 말한 것처럼 이 마지막 아담은 생명 주는 영이 되셨습니다. 조회를 주는 영이 되셨습니다. 조회는 바로 영원한 생명이라는 헬라어 단어이죠. 생명 주는 영은 사실 새 언약의 실제입니다. 부활 안에서 마지막 아담은 새 언약이 되셨습니다. 뉴 새 언약으로서 바로 생명을 주는 언약입니다. 새 언약은 생명을 주는 언약입니다. B. 그리스도는 그분의 승천 안에서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새 언약의 두루마기를 여셨고 그분의 하늘에서의 사역 안에서 그 내용들을 수행하고 계신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승천 바로 직후의 모습입니다. 계시록 5장을 보면 그 중에 장로들 가운데 하나가 말하였습니다. 한 천사가 말했죠. 누가 이 두루마리를 펴며 그 봉인을 뗄 자격이 있습니까? 자격이 있는 사람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크게 울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장로들 중에 하나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계시록 5장 5절입니다. 울지 마십시오. 보십시오. 유다 지파의 사자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그 두루마리와 일곱 봉인을 뗄 수 있습니다. 그분은 유다 지파의 사자이시며 그분은 원수를 패배시키시고 사자로서 하나님의 원수를 이기고 패배시키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새 언약,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새 언약의 두루마리를 열 수 있으셨죠. 뗄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주님을 보자 6절에서 장로들 한가운데 갓 죽임을 당한 것 같은 한 어린 양께서 서 계셨습니다. 거기 사자가 아니라 한 어린 양을 보았습니다. 그 어린 양은 갓 죽임을 당한 것 같은 한 어린 양께서 서 계시다고 말합니다. 그분은 사자 어린 양이십니다. 원수를 향하여는 사자이시며 원수를 정복하고 패배시키셨죠. 또한 그분은 양으로서 우리에게는 양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속하는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분입니다. 또 이 어린 양에게는 뿔과 눈이 있었는데 이것은 온 땅에 보내어진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곱 배로 강화된 영으로서 그분은 모든 이 새 언약의 모든 내용들을 우리에게 주입하고 계십니다. D.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축복들, 하나님의 모든 풍성들이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어졌고 이 언약은 넘치는 공급이 있는 그 영이신 그리스도이시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을 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언약의 사역자들 되게 충분한 자격이 있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사역자들은 문자에 속해 있지 않고 그 영께 속해 있습니다. 새 언약의 사역자들이 되려면 이 영은 생명을 주는 사역이라고 말하죠. 생명을 주는 그 영의 바로 그 영이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바로 새 언약의 실제이시죠. 1. 신약에 있는 수많은 유산의 실제는 생명 주는 영이신 그리스도이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축복에 대해서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은 복이 이방인들의 우리에게 이르렀다고 말합니다. 즉 약속하신 그 영을 우리가 믿음을 통해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바울로 인해 감사합니다. 바울은 구약을 통해 그리스도의 많은 면을 볼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볼 수 없었죠. 그러나 주님은 이 다소의 사울을 정복하시고 그를 회심시키심으로 이 바울은 아브라함의 복의 이런 물질적인 방면이 좋은 땅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나안 땅이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좋은 땅의 실제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께서 좋은 땅의 실제이시기 때문에 이분이 이제 생명주는 영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모든 걸 포함한 생명주는 영이 그리스도께서 영이 바로 좋은 땅의 실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영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인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이 이제 우리 영 안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무엇입니까? 그는 무엇인가가 아니라 누구냐의 문제입니다. 바로 그 영입니다. 창세기 12장을 볼 때 우리가 이걸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께 기도해 드려야 합니다. 12장 2절 내가 너에게 복을 주며 너는 복이 되리라. 주님 저에게 복을 주시며 제가 복이 되게 하십시오. 저는 당신을 영으로서 덮기 원합니다. 당신 자신을 영으로서 저에게 주십시오. 그러므로 제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십시오. 너에게 복을 주며 너는 복이 되리라. 2번 그리스도는 새 요한의 실제, 즉 하나님의 전존재의 실제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의 실제이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자신이 새 요한이시다. 3번 유산은 많지만 이 많은 유산은 사실상 한 인격, 즉 공기 같은 영이신 그리스도이다. 우리가 공기 같은 영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 그 말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뉴마, 공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22절을 보면 우리가 제자들이 모여있는데 그분은 문을 열고 들어오시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나타나셨죠. 그분은 부활한 그리스도로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어떤 큰 메시지를 전하신 것이 아니라 숨을 내쉬셨죠. 성령을 받으십시오. 거룩한 뉴마를 받으십시오라고 헬라어로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또는 공기, 바람을 받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공기 같은 영이십니다. 그분은 거룩한 뉴마 영이십니다. 공기이십니다. 또한 우리 또한 그렇게 돼야 합니다. 우리는 바람 빠진 타이어 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어떤 형제들을 보면, 자매들을 보며 어떤 형제, 자매가 교통했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람 빠진 타이어를 운행하면 어떻게 되죠? 바로 그 휠이 상하게 됩니다. 그 타이어의 그 틀이 상하게 되죠. 바람 빠진 타이어를 운행하면 그렇습니다. 한 번은 제가 자전거를 몰랐는데 아마 그때 제가 못을 밟았는지 자전거 타이어에 바람이 빠졌습니다. 근데 제가 그래서 제가 내려서 자전거를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집으로 갔는데 그때 그 타이어가 바람 빠진 채로 운행했기 때문에 그 틀이 상했습니다. 왜 바람 빠진 자전거를 왜 탔니라고 제가 할머니한테 혼났죠. 할머니가 저를 에드워드라고 부를 때는 제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바람 빠진 타이어 상태로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공기가 가득한 타이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찬송가 중에 하나, 505장입니까? 영광 안에 한 사람, 이런 찬송이 있죠? 영광 안에 한 사람. 여러분 얼마나 기운이 실망하시고 바람 빠졌는가? 그런 가사가 있습니까? 그분은 얼마나 승리에 찼는가? 얼마나 생명이 충만한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저는 우리는 그러한 공기가 가득한 튜브처럼 수영장에 있는 그 튜브처럼 물 위에 둥둥 떠 있어야 합니다. 원수는 우리를 가라앉히려고 하지만 우리에겐 공기 같은 영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물에 뜨는 겁니다. 4번, 새 요한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물려주신 유산은 무궁무진하며 우리가 그 영을 통해 영원히 체험하고 누리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제 로마서 3번을 보겠습니다. 우리의 영은 모든 유산이 예치된 은행 구좌이다. 에런제님. 제가 형제님 은행 계좌에 1조를 넣어드린다면 행복하시겠습니까? 기쁘시겠습니까? 이렇게 우울한 얼굴로 돌아다니시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오, 내 은행 구좌에 1조가 있다. 나 이제 교회에 엄청나게 많은 돈을 주님께 교회에 드릴 수 있겠다. 그렇게 형제님 말씀할 수 있길 바랍니다. 기쁘지 않겠습니까? 기쁠 것입니다. 지금 주머니에 1억이 있다면 내가 지하철 탈 때 조심해야 되겠다. 내 주머니에 지금 1억이 있다. 아, 10만 달러가 내 주머니에 있다. 마을을 10만 달러로도 못 살겠죠? 아마 그 차를 살려면 한 30만 달러 있어야 되겠죠?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차가 그렇게 비싸다. 어쨌든 그런 돈이 있다면 우리는 아주 기쁘겠죠?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풍성한지, 부자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다면 정말 기쁠 것입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은행 구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은행 구좌는 바로 모든 유산이 예치된 우리의 영입니다. 계속해서 말하죠. 생명의 영의 법에 따라 이 모든 유산이 우리 안으로 분배되어 우리에게 실제가 된다. 생명의 영의 법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로마서 7장과 8장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오, 이 우주 가운데 놀라운 법칙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죠. 그는 율법은 알고 있었죠. 그는 도덕적인 구약에 있는 도덕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통제하는 원칙, 자동적으로 작동하는 능력을 가진 그 법칙, 그 자동적인 법칙, 제가 이 성경을 손을 놓는다면 중력의 법칙이 작동할 것입니다. 땅으로 떨어지죠. 우주에 있지 않는 한, 중력 법칙 밖에 있지 않는 한, 우리가 우주선 안에 있다면 성경 좀 주세요 한다면 그 얘기에게 성경을 둥둥 떠서 전달해 주겠죠. 그러나 우리는 중력의 법칙 아래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동적인 법칙입니다. 자동적인 능력이죠. 제가 물리학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제가 아이작 뉴턴이 중력의 법칙을 발견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의 머리 위에 사과가 떨어진 그 사건을 통해 그것을 깨달았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죠. 그게 진짜 일어났던 일인가요? 피로 형제님, 형님 MIT 출신이시니까 아시겠죠? 아마 신화일 겁니다. 예. 아마 잘못된 신화일 것입니다. 아마 사과가 그의 옆에 떨어졌을 수도 있겠지만 이마에 떨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자동적인 능력입니다. 자동적인 법칙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영으로서 우리 영 안에 계시면서 하나의 자동적인 법칙으로 계십니다. 그분은 자동적인 능력을 우리 안에서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이 집회 장소 안에 있는 전등처럼 여기에 자동적인 여기 하나의 흐름과 능력이 흐르고 있습니다. 전기가 이 안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빛이 비추는 것입니다. 자동적으로 빛이 비추죠. 그들이 애쓰고 분투하는 게 아닙니다. 비추려고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전기라는 말을 사용할 때 예제로 사용하는데 우리가 스위치를 올려야 된다. 우리의 영인 스위치를 켜야 한다. 우리의 영은 은행 구좌일 뿐만 아니라 생명의 법을 작동시키는 스위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예제로 전기라는 예제를 사용합니까? 그것은 성경적인 것입니다. 바로 마태복음 24장 27절에 있죠. 주님이 오실 때 어떻다고 했습니까? 바로 번개가 동쪽에서 쳐서 서쪽까지 번쩍이듯이라고 말하죠. 번개는 바로 순수한 전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이 주님이 전기와 같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이 스위치를 켜야 합니다. 우리의 영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금요일 밤이라 많은 분들이 피곤하시죠. 제가 집회 오기 전보다 지금 이 위에 있을 때가 저는 더 제가 스위치를 켜고 있다고 느낍니다. 스위치를 켜는 놀라운 방법은 주 예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주 예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중국어로 말하면 어떻습니까? 한국어로는 어떻게 말하죠? 합니다라는 말을 제가 많이 들었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중국어로 주 예수 와인이 맞죠? 제가 중국어를 조금 배웠습니다. 복수 형태로는 주 예수 워먼 아이니, 우리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제가 아는 게 이게 전부입니다. 우리는 매일 그분께 사랑한다고 말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순간 미소를 짓지 않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인상을 찌푸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순간 이미 미소를 짓고 계십니다. 우리는 미소 짓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 항상 주님께 사람들에게 이를 주 예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때 우리의 영 안에서 주님이 나도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분이 우리 안에서 주님이 미소 짓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외적으로 우리로 미소 짓게 하죠. 그것이 바로 스위치를 켜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아주 스위치를 켜는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주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주님, 정말 오늘 밤 피곤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대신에, 주님, 주 예수님, 정말 피곤하네요. 그럴 때 우리는 더 이상 피곤하지 않다고 느낍니다. 왜 그렇습니까? 스위치를 켰기 때문이죠. 그 전기가, 그 신성한 전기가 우리의 피곤함을 이겼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에 따르면, 우리의 영을 훈련하여 생명의 법의 스위치를 켠다면, 그것은 자동적인 법칙으로서 작동하여 우리의 영이 생명이 됩니다. 그 바로 조회가 되죠. 신성한 생명, 영원한 생명, 창조되지 않은 생명. 우리 가운데 새로운 분이 계시겠지만, 생명에 대한 헬라어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바이오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물리적인 육신의 생명을 말하고, 바이올로지, 생물학이 여기서 나온 거죠. 또 하나는 우리의 수케의 생명, 사이칼러지란 말이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의 정신적인 생명, 우리의 혼의 생명, 우리의 생각이 바로 우리의 혼에 인도하는 부분이죠. 또 하나는 조에라고 합니다. Zoe. 조에의 생명은 창조되지 않은 하나님의 생명으로서 영원한 생명이며 파괴될 수 없는 생명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의 인격인데, 이 인격은 바로 생명주님이신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그분은 생명의 영의 법으로서 우리 영 안에 계십니다. 그분은 인격이시죠. 그러므로 성도들이여, 우리에게 육신의 생명은 충분합니다. 내가 온 것은 육신의 생명을 주고 더 많이 주려 한 것이다. 너에게 수의 생명, 더 많이 주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 우리에게는 이러한 정신적 생명이 많지 않습니까? 형제님, 카네기 멜론 대학에 가고, 이러한 수업을 들을 때, 대학교에서 생물학 수업을 들을 때, 또 미생물학, 이런 수업을 들을 때, 그리고 또 심리학이라는 수업을 들을 때. 그런데 이 신성한 생명 생물학이라는 수업은 없죠. 제가 조회 알러지라고 말하는 이 학문. 바로 이 학문이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바로 그 학문입니다. 우리는 객관적으로 이것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접촉하고 누리는 겁니다. 주관적으로 체험하고 누리는 겁니다. 체험적으로 누리는 것이죠. 로마서 8장 6장에 계속해서 로마서 8장 10장에 보면 우리의 영이 생명이라고 말하고 육체에 둔 생각은 6절에서는 육에 둔 생각은 죽음이지만 영에 둔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합니다. 영에 둔 생각은 바로 영을 주의한다는 것입니다. 영을 주의해야 합니다. 매일 우리는 우리의 영을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죠. 많은 경우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에는 양심이 있죠. 또 우리 영의 기능 중에 교통이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직감의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능들을 관심해야 합니다.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영의 기능 중 하나인 양심을 위해 좌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의 창문이라고 했죠. 우리에게는 하늘에 속한 윈덱스가 필요합니다. 하늘에 속한 이런 창문 닫기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이 영에서부터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 안으로 이 빛이 비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마음상을 하겠다면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의 마음을 상하겠다면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양심이 정결해지죠. 네 형제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결혼 생활의 비결을 말씀해 주셨는데 세상에는 이런 많은 어떻게 좋은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책이 있죠. 그러나 주된 것은, 결혼생활의 주된 것은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좋은 결혼생활, 형제님, 아내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조슈아 형제님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몇 번이나 하루에 하시죠? 하루에 한 번에 말씀하시나요? 하루에 한 번만 우리가 이렇게 말한다면은 우리가 마귀를 물리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잘못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한 이것이 바로 성공적인 결혼 생활의 비결입니다. 아, 한 번은 제 아내가 저를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용서하죠. 왜냐하면 양심이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또 아내의 영의 기능은 교통입니다. 우리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을 영으로서 접촉합니다. 또 우리 안에 직감이 있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직접적인 감각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향, 제가 저에게 장미 한 다발이 제 손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집회를 장소를 돌아다니면 여러분은 장미 향이 너무 좋다라고 말하겠죠. 그런데 그 향은 보이지 않습니다. 직감이 바로 그렇습니다. 직감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내일 우리가 다루겠지만, 아마 내일 저녁에 다루겠지만, 아가서에 나오는 이 추구하는 여인, 그녀는 주님을 사랑하고 생명을 자라, 점점 사랑하고 자라게 될 때 그녀에게는 레바논의 망대와 같은 코가 생기겠다고 말합니다. 아주 큰 코죠. 이것은 하나의 예표입니다. 이것은 예표입니다. 레바논의 망대와 같은 코. 그 말은 그녀에게 아주 높고 아주 영적인 분별력을 가진 영적 감각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생기게 되죠. 우리의 직감은 이렇게 작동합니다. 아, 이거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닌 것 같다. 이것은 하나님에 따른 것이 아닌 것 같다. 제가 이렇게 말해보겠습니다. 직감은 어떤 냄새감과 또한 입맛, 향, 냄새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향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맛과 향이 연관된 문제입니다. 여기에 중국 음식에 여기에 스프가 이렇게 음식을 만든다면 아주 좋은 냄새가 나죠. 맛도 좋습니다. 한국 음식도 그렇겠죠? 미국 음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좋은 향기가 난 음식. 스파게티는 그런 냄새가 별로 안 나죠. 그 입맛, 그 맛은, 그 향은 우린 주의 보관에는 어떤 입맛이 있습니다. 이 사역에는 어떤 맛이 있습니다. 이영진이 장로원에서 이런 교통을 하신 적이 있었는데, 우리가 또 다른 입맛을 주님의 회복 안으로 가져오려 한다면, 여러분은 당신 자신을 뒤집게 된다. 성도들이 당신을 거절하게 된다. 뭐, 다른 입맛을 가져올 때, 어떤 아이에게 쓴맛의 음식을 준다면 아이가 뱉어버리죠. 교육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맛을 싫어하고 뱉어버리죠. 우리는 이 사역에 대한 입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것에 대한 입맛을 가졌다면 어리석은 것일 것입니다. 저는 냄새를 맡을 수 있습니다. 이 사역에 대한 냄새를 맡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곧 마치겠지만, 한 번은 동역자들과 이영재님이 모임을 가실 때 이영재님 분명하게 교통해 주셨습니다. 이영재님, 모든 통계 자료를 이제 모아가지고 형제님, 이 형제님에게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보여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관찰자로서 있었습니다. 근데 이 통계를 가지고 형제들이 왔었습니다. 근데 형제님이 나는 그 통계를 보기 원치 않습니다. 나는 뭔가 다른 냄새를 맡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죠. 형제님은 형제님의 그 후각, 그 후각을 신뢰하셨습니다. 영 안에서 그 기록된 통계보다 형제님 안에 있는 그 영적인 후각을 형제님은 신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영을 주의해야 합니다. 영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우리 안에 평안이 있는가? 캘리포니아 한 자매님이 계셨습니다. 하버드에 입학한 자매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대학에 갈 때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이 대학에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하버드 입학 합격을 받았는데 MIT를 합격이 되었는데 왜 기도해야 되냐고 우리 물을 수 있습니다. MIT는 좋은 학교죠. 주님이 글로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것이겠죠. 주님이 피러 형제님을 MIT로 인도하셨죠. 그때 형제님을 깨닫지 못하겠지만 주님의 손길이 형제님 위에 있었습니다. 그때 형제님이 주님을 믿고 나서 그 학교로 간 것이 주님의 인도였구나를 깨닫게 되었죠. 그 여기서 약학을 전공하셨고 한 번은 한 우주선이 달을 이렇게 달의 궤도를 비행하는 그 우주선에서 한 사람이 우주비행사 중 한 명이 성경을 들고 창세기 말씀을 읽었는데 타임스퀘어에서 그것을 바라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 사람을 왜 우주까지 데려갔습니까? 그 우주비행사가 달의 궤도에서 성경을 읽음으로 그것을 중계를 보던 모든 사람들에게 성경의 말씀이 읽혀지도록 한 것입니다. 스미소니안 방문에 가면 달의 운석 있죠? 제가 거기서 그 달에서 가져온 돌을 만져봐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을 접촉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접촉하면 저는 기쁘게 됩니다. 스미소니언 박물관에 가서 달의 운석을 만져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지만 주님을 접촉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기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면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죠. 오 주 예수님. 우리가 오 주님이라고만 부르기만 해도 예전에 우리가 부르던 찬송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없지만 저를 포함해서 젊은이들은 우리 부록 찬송이 있었습니다. 데니스 형님 기억나시죠? 저 이상 이 찬송이 저희 부록에 없죠. 우리가 주 예수님을 부른다면 주 예수님이라고 지금 불러볼까요? 오 주님만 하겠습니다. 오 주님.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오 주님만 말하는 것도 충분합니다. 그것이 바로 왕국 안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오 주님. 오라는 말은 성경적인 것입니다. 오라는 말 안에. 오라는 말. 의사인 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한 구절만 제가 교통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열어드린다면, 주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고 말했죠. 그분의 이름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요하다고 하셨죠.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서 졸업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호흡하는 것을 멈출 수 있고 졸업할 수 있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주 예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 에디야 나도 너를 사랑한다. 아침에 거울을 보면 그렇게 표정이 좋지 않죠. 그때 주 예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안 돼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노라고 하지 말고 주님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노라는 말을 주님의 로로 바꾸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죽을 몸에도 조회의 생명을 주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분배하시죠. 제가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여러분이 교통할 충분한 시간을 드리기 원합니다. 이 형제님, 아까 제가 말했던 이 형제님이 휴스턴에서 의대를 시작했었는데 한 번은 제게 와서 에드 형제님 왜 저는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왜 당신은 주님의 이름을 이렇게 부릅니까? 오 주님 예수님이라고 왜 이렇게 부릅니까? 왜 오라는 말로 거기 넣었습니까? 그 당시에는 우리에게 휴대폰이 없었죠. 아이폰이 있었다면 즉시 찾아볼 수 있었겠지만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성경 사전을 꺼냈습니다. 오라는 말의 단어를 찾아봅시다 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수백 구절에 오라는 말이 성경 안에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오 하나님, 오 주님. 그 당신은 오 하나님, 당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구사전 안에 그 말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 세긴 안에 그것이 너무나 많았죠. 데비 형제님. 형제님 카네기 멜론에 가셨죠. 제가 데이비 형제요 이렇게 부르는 거 하고 데이비드 이렇게 부르면 제가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오 데이비 형제 제가 오 데이비시라고 말하면 제가 정말 이 사람을 원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죠? 제가 데이비 형제 알고 부르면 형님 제가 있습니다 했지만 제가 오 데이비시라고 한다면 정말 그의 임재를 원한다는 걸 말합니다. 그러므로 오라는 단어를 경시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성경적인 것입니다. 오 하나님, 오 주 예수님. 우리가 나이가 폭포에 빠진다면 우리가 그냥 교리적인 기도를 안 하겠죠. 오 주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할 것입니다. 바로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생명의 영예법의 스위치를 켜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30초 동안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형제님들이 인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